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대강절 메시지 종의 노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4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첫째인 제 큰 누나와 막내인 저는 6살 터울입니다. 그래서 큰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을 때 국민학교죠. 정확히 하면 6학년 올라갔을 때 저는 그 학교의 부속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그해 저희 4남매가 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4남매가 이렇게 한 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교무실에서 선생님 사이들 간에 저희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담임 선생님은 제 이름을 알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4남매 중에 첫째 누나의 이름 난순인데요. 순자 돌림입니다. 난순의 이름을 따서 둘째, 셋째, 그리고 저 막내까지 다 난순이 동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만 이름을 알고 나머지는 다 난순이 동생 이렇게 간 겁니다. 큰 누나가 그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그건 이해를 했는데 누나가 졸업한 후에도 한동안 나머지 3남매는 난순이 동생으로 불렸습니다. 큰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그 6년 동안 참 모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선생님들이 큰 누나를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큰 누나를 기억하는 한 저희는 난순이 동생입니다. 저는 그 호칭을 좋아했어요. 은근히. 왜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왠지 크레딧을 얻고 시작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은근히 좋았는데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큰 누나 바로 아래 둘째 누나에게 난순이 동생이라는 그 호칭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을 하시겠죠. 항상 모범생 언니에게 비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 교육을 받을 때 자식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 붙이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서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배우곤 합니다. 왜 형은 너의 형은 잘하는데 너는 못하니? 또 너 형만 형 반만 따라가라.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이 주는 상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우리 중에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확실히 비교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에게 비교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이룬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비교하신다는 것과 또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녀 간의 비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 시즌과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네 편의 주의 종의 노래를 묵상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노래를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허물 많은 우리들, 주의 의로운 중 예수님에게 허물 많은 우리를 비교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본받고자 마음의 북돋움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우리 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이 네 편의 주의 종의 노래는 모두 이사야서의 그 세 가지 단락 중에 중앙 그러니까 40장에서 55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승리의 장군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네 편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셨죠.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성품을 또 그분의 목적과 행사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무슨 목적을 둔 일인지 자세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노래를 보는데 그 첫 번째 노래에서 우리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친히 선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질 구원자라는 점을 봤고요. 또 그가 무엇을 실천하는가? 얼핏 들으면 서로 상반된 것 같은데 공의와 자비를 손색없이 온전히 실천할 그런 종이라는 점을 우리가 첫 번째 노래에서 봤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노래에서 주의 종은 이스라엘이라는 뜻밖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중에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진가가 진가로 여겨지지 않지만 사역을 마친 후에 영광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 노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노래에서 이미 하나님은 민족 이스라엘을 종 이스라엘에게 비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노래에서 바로 그 부분이 확대되어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남은 시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어떤 면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세 번째 노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비로운 종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비로운 종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0장 본문을 시작했던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그 개역개정이 맞습니다. 그 이게 저 복수형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 또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번역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뭐 학문에 전념하는 사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학생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배우는 사람의 모습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배워서 그 배운 것을 타인에게 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부와 5절을 보시면 그 종은 주께서 나를 아침마다 깨우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생이 반복적으로 배워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깨달음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50장 4절 바로 위에 보시면 2절이 있죠. 2절의 내용이 그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아무도 그분을 반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끝내 당했던 그 날까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마다 그리고 종교 절기마다 제사와 예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종교 행사를 많이 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복주의죠. 철저한 기복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11절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또는 걸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또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꽃을 피우고 그 불꽃과 횃불 가운데 들어간다 그곳으로 걸어간다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지펴서 피운 그 불꽃과 횃불이 밝히는 대로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과 횃불, 그들이 지핀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관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앞세워서 자기 뜻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유다 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제시해 주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나의 인생 방향이 이쪽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고 자칭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이렇게 지표 밝히고 그 생각이 인도하는 길, 그 뜻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곧 고통이 있는 곳에 너희가 누우리라. 너희가 눕는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행합니까? 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수고를 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수고하죠. 밤이 되면 의식주에 걱정 없이, 밤이 되면 내가 아, 뭘 못했다, 뭘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나를 정죄하는 생각 없이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눕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수고하고 하루 종일 수고를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누웠던 자리가 전혀 편하지 않은 고통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이런 광경으로 인생이 묘사된다면 그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 11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공생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곧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관이 없으셨나요? 주님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셨나요?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는 독립적인 인격체로도 우리가 말씀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주님도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에 맞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발 아래 앉아 있었던 그의 동생 마리아가 언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참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자 아침마다 학생의 신분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그 주의 종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4장으로 돌아가셔서 4장의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배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주의 종이 무엇을 합니까? 곤고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어 번역은 이 부분을 give the help in seas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n season 이라는 것은 계절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적절하다. 그러니까 여름에 코트를 주지 않고 여름에는 반팔을 주고 겨울에 코트를 주고 그러니까 그 계절에 걸맞는 도움을 준다. 필요한 것을 준다. 이런 의미로서 이 주의 종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 대다수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자 하는 열정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익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바빴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입지를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도 거룩하지 못한 짓들을 한 사람,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이 주의 종,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신 목적은 그 말씀을 따라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얼마나 하루 기도 속에 하나님은 목적이 되고 계십니까? 수단 아닌 목적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 주의 종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결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남이 이 질문을 나에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스스로 그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답을 구해야 하고 답이 후자라면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러면 우리는 즉각 영혼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야 하는 목적이신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급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와 지혜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미달인 타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정죄하면서 은근히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십니다. 그분은 손색 없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주의 종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죄 없는 종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은 부정부패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불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공의와 자비를 추구하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불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신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을 용서하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신가?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분이신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불신이 드러납니다. 그 의심하는 모습을 주의 종의 노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9장, 바로 전장입니다. 예사야서 4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빼앗기고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신 거야. 봐 우리 나라가 초토화되고 땅도 우리가 이제 빼앗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당시 이사야는 없었죠. 이사야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떠나셨어.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의 종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노래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죄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노래에서도 그의 그 확고한 신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능력,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고스란히 이 세 번째 노래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의 행동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십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속량하려고 그 땅에 오셨던 그 이유입니다.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하지만 그 백성은 우리가 그 백성 전체를 보면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그 구원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주의 종은 그가 구원하려고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구체적인 면은 우리가 다음 주와 또 12월 마지막 우리가 5주가 있는데요. 마지막 주일에 걸쳐서 네 번째 노래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그 받으셨던 고난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은 의로우시면서도 죄인 취급당하시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왔던 그 백성에게 오히려 해코지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얼굴이 부싯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싯돌은 우리가 뭐 칼을 갈고 하는 그런 강한 돌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티 내지 않고 그리고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떠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요?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끝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고 다툴 사람이 누구겠느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뇨? 내가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에게 가깝게 계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죄인 취급을 당하는 내가 실제로 죄가 없고 의롭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을 목적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 무고하게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것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정말 의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훗날 주님의 사도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설교를 보면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봤을 때 그 또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실제로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창조주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 취급당한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까? 어떻게 증명해 주십니까? 바로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써입니다 라고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무덤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무덤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죄인들을 가두는 무덤은 하지만 의인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의인은 무덤에 방치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덤이라는 곳은 그 절망의 자리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신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죄인 취급 당하시면서 수치스러운 많은 일들을 당하셨지만 하늘아버지께서 머지않아 내가 무죄임을 증명하실 것을 신뢰했었습니다. 그 신뢰가 없이는 주님은 그 절망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 영혼은 부활한 주님의 몸과 다시 결합해서 제3일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 걸어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의인인 나를 죄인 취급하는 자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주의 종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킬 그분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던 우리의 대속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내용을 계속 들어왔고 그것을 거부했는데 그대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그들의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죄책감에 완전히 단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우리를 떠나셨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49장에서 읽었는데 14절, 제가 읽었던 14절부터 연결해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러니까 엄마는 혹시 그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죠. 못으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해도 이것은 과언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죄인인 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우렁차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떠나셨다,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 혼자의 뜻이 아니라 그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주의 종, 그분은 참으로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셨구나. 우리는 감탄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처럼 모범이 되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은 우리 모두의 모범입니다. 우리 10절, 본문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조금 전에 11절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11절에서는 자기의 뜻을 횃불처럼 당겨서 자기 앞길을 밝히면서 자기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그들의 최후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10절에서 빛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비교적 열악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따라가는 사람보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라하는 사람이 비교적, 이 말씀을 보면 비교적 더 나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빛이 없는 자들 다 주님을 너의 빛을 삼으라. 그 말씀에는 무엇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너의 뜻을 빛처럼 들고 있는 자들 그 빛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빛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라 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다들 어디 갔니? 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이시죠. 10절에서도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누가 지금 하나님을 빛으로 여기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종이 하늘아버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곤고한 자들에게 적절한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굉장히 지혜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듣고 받들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비치는 나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또한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의 성경책은 언제나 책장에 꽂아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가끔이라도 내가 빼서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 하고 성경 말씀으로 가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여기서 얻은 지혜를 따라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자세가 내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즘 손흥민 선수 그러면 참 자랑스러운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고, 한결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영국 구단에 그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고 그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는 중에 예전 박지성 선수, 다른 구단에 있었던 박지성 선수를 코치했던 그 구단 감독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어쩌면 한국 문화의 영향일 수가 있는데 참 이 선수들은 매니저블하다, 코처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감독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순종적이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팀은, 선수들은 누가 매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뛰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11명이 뛰는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매니저가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 참 매니저블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좋은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의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가 회개를 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구했던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심령. 내가 강요를 받거나 억압을 당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심령을 다윗이 구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영어 표현으로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teachable spirit라는 표현을 씁니다. teach, 가르치다. teachable, 그는 가르칠 수 있는. teachable과 그 감독이 말했던 manageable, coachable,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축구선수한테는 인간된 감독을 잘 따른다,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른다라는 표현이지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씀했던 그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teachable spirit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도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teachable 합니까? manageable, coachable 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빚어주시고 내 갈 길을 정해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시인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괴로워할 때 성경은 우리를 주의 종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종의 더없는 온전한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것을 기뻐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지만 자식들 간에 서로 비교하는 그 충동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한 번도 안 했는가? 비교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좀 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듭니다. 모험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한 가지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있다면 칭찬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의 다섯 가지 모습을 알고 있는,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어느 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해서 저처럼 되라라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지간 서로 못난 모습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형제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형제지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처럼 되라, 누나 반만큼 해라, 이건 좀 안 좋은 표현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 그분은 허물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 그 완전한 모습에 비춰지는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의식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물론 자비를 실천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죄인 취급을 받으실 때도 하늘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진리가 드러날 날을 기다리셨던 주님을, 그리고 삶과 믿음과 이웃에 대해 손색없는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노래를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뻐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했던, 그리고 공의뿐 아니라 자비를 실천했던 주의 종 예수님, 또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던 주의 종 예수님, 이러므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더없이 손색없는 모범이 되어주신 주님을 저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이 성탄 시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마음이 북돋움을 받고 저희가 감동을 얻고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 이 몇 주간 이 성탄 시즌, 이번 성탄 시즌과 대강절 시즌에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비교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민망해하고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감당해 주신 그것을 기뻐하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